전서 3. 삼일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과 그 성과. 베드로의 저서에서는 가끔 한 단어가 풍성한 의미를 지닙니다. 예를 들어 1장 2절에서 베드로가 사용한 뿌림이라는 단어를 보십시오. 이 구절에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에 관해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기록할 때 그는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너희 흩어진 유대인 신자들은 구약에 묘사된 양과 염소의 피뿌림에는 익숙하다. 그러나 너희들은 짐승의 피를 뿌림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림의 예표임을 깨달아야 한다. 옛 뿌림, 즉 짐승의 피를 뿌림은 단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약의 축복 안으로 데려갔다. 그러나 새로운 뿌림,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림은 우리를 하나님의 새 언약에 충만한 누림 안으로 데려간다. 이 예로서 우리는 베드로의 서신에서 한 단어가 많은 것을 의미할 수 있음을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1장 3절에서 베드로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그 하나님이 그 크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단어 앞에 사용된 정관사 그의 깊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에 대해 말할 뿐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그 하나님에 대해 말합니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그들의 하나님이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심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한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들은 또 다른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여기에 필수적인 요점은 하나님에 관한 이해와 깨달음이 있어서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이해에 따르면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자이시지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그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해에 따르면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1장 3절에서 하나님 앞에 정관사 그를 사용한 이유입니다. 1장 3절에서 베드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그 하나님이 그 크신 긍휼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고 선포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베드로가 또다시 형용사를 사용함을 봅니다. 그는 다만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 크신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바울 역시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 말하지만 그것을 묘사하기 위해 형용사 크신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산 소망에 이르도록 거듭남. 1장 3절에서 우리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택하셨을 뿐 아니라 또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음을 봅니다. 1장 1절부터 3절까지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른 네 가지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택하심, 거룩해 하심, 구속하심, 거듭나게 하심입니다. 영원 과거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고 뽑아내셨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를 분별하기 위해 그분의 영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그분의 구속의 적용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외적으로 피가 뿌려졌을 뿐 아니라 내적으로 거룩해 하시는 영에 의해 거듭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하심에 이어서 영의 거룩해 하심과 그리스도의 구속에 의해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구속과 칭의와 마찬가지로 거듭남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한 면입니다. 구속과 칭의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며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합니다. 거듭남은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며 우리를 하나님과의 유기적인 연합인 생명관계로 이끕니다. 따라서 거듭남은 산 소망을 낳으며 산 소망으로 귀착됩니다. 이러한 거듭남은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믿는 이들인 우리는 모두 그분 안에 포함되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그분의 부활 안에서 그분은 신성한 생명을 우리 안에 나눠주셨으며 우리를 생명과 본성 안에서 그분과 똑같게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거듭남의 기본 요소입니다. 거듭나는 것은 사람의 생명 외에 또 다른 생명, 곧 신성한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부모로부터 사람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심, 영의 거룩해 하심,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으로 인해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시고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 결과 우리는 두 번째로 출생합니다. 거듭남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은 신성한 생명을 우리 안에 나눠주십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출생은 우리 인간의 생명의 출생이고 두 번째 출생은 신성한 생명의 출생입니다. 우리 모두는 신성한 생명으로 출생했습니다. 이것이 거듭나는 것의 의미입니다. 1장 3절에서 베드로는 우리가 산 소망에 이르도록 거듭났다고 말합니다. 무엇에 이르도록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무엇을 산출하는, 무엇의 결과를 가져오는, 무엇할 목적으로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산소망을 목적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나그네들에게 있어서 이 소망은 장래를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객관적인 것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생명의 소망이며 심지어 다함이 없는 모든 신성한 축복을 가진 신성한 생명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는 은혜를 온전히 바라야 하는 소망입니다. 3절에서 베드로는 다만 소망이라고 하지 않고 산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이 산소망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죽어 있지 않고 살아있는 소망을 뜻한다고 해석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이 죽은 소망과는 대조적으로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확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의 체험에 따라 이 표현을 해석하는 데 능숙하다면 여기에 더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음을 깨달을 것입니다. 체험에서 우리는 생명주는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살아나게 했음을 압니다. 전에는 우리가 죽어 있었으며 우리와 관련된 모든 것, 특히 미래에 대한 기대 또한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주는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체험한 소생은 산소망, 즉 우리와 관련된 모든 것을 살아나게 하는 그 소망을 가져왔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졌을 때 즉시 생명주는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살아나게 했습니다. 생명이라는 단어를 동사로 사용한다면 우리는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살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죽어 있었고 또한 소망도 없었으나 생명주는 영으로 말미암아 산소망에 이르도록 살아났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우리 존재의 모든 부분이 살아나게 될 그 소망이 있습니다. 산 소망을 가지는 것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로서 거듭남은 우리 존재의 모든 부분과 우리와 관련된 모든 것이 생명을 받고 살아나게 되는 그 소망을 낳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관련된 모든 것은 죽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 신성한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소생되고 살아나게 될 소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다시 태어남에 대해 말합니다. 비록 바울이 거듭남이라는 말이나 다시 태어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고린도전서 4장에서 그는 거듭남을 가리키는 어떤 것을 말합니다. 그는 믿는 이들에게 그가 복음으로 그들을 낳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거듭남에 관계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우리가 어떻게 거듭났으며 거듭난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살아있고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거듭났으며 그 결과 산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거듭남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 모두는 죽어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에게서 태어날 때 우리는 죽어서 태어났습니다. 더욱이 모든 불신자들은 매일 조금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는 무덤을 향해 행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무덤이며 그들의 운명은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죽어서 태어나며 또한 죽기 위해서 태어납니다. 성경에 의하면 복음은 죄인들에게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또한 아담 안에서 죽은 자들에게도 전해집니다. 1장 3절에 있는 베드로의 말에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부활을 수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음을 압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는 모두 죽었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 살아났습니다. 당신은 6천년 전에 아담이 창조된 때에 태어났음을 깨닫습니까? 만일 아담이 창조되지 않았다면 당신은 태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똑같은 6천살입니다. 우리는 또한 아담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약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우리는 살아났으며 거듭났습니다. 신약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우리는 그분 안에서 부활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아담과 함께 태어났지만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로 거듭났습니다. 이 시점에는 나는 딘 알포드의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생명과 생명주는 영이라는 선물을 가져오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산 소망 안으로의 새로운 출생을 가능케 한다. 여기의 개념은 깊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산 소망 안으로의 우리의 거듭남을 가능케 합니다. 우리가 거듭났을 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분일 뿐 아니라 또한 부활하신 분입니다. 지금 그분은 새로운 출생을 가능케 하고 우리 존재의 각 부분을 살아나게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십니다. 그러므로 거듭남은 산 소망을 낳습니다. 유업을 얻도록 베드로전서 1장 4절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얻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3절의 끝에는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 4절은 무엇에 이르도록 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4절에 있는 유업을 얻게 하시나니가 3절에 있는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와 동격임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산소망이 유업이며 유업이 산소망임을 뜻합니다. 거듭남으로 인해 산출된 산소망은 장차 올 축복에 대한 우리의 기대이며 유업은 오는 시대와 영원 안에 있는 우리의 소망의 성취입니다. 4절에 있는 유업은 장차 올 우리 혼의 구원, 주께서 나타나실 때 받을 은혜, 나타날 영광, 시들지 아니할 영광의 면류관, 영원한 영광을 포함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유업의 이 모든 항목들은 우리가 거듭남을 통해 받은 신성한 생명의 관계되며 우리의 전체 그리스도인 생활을 통해 체험하고 누리고 있는 신성한 생명의 관계됩니다. 이 유업은 아브라함과 모든 믿는 이들에게 약속한 것의 완전한 소유로서 유업의 보증인 그 영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받은 거듭난 자들의 아들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의 명분보다 더 높은 것처럼 이 유업은 가나안을 소유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신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것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유업은 우리의 현재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오직 장래만을 위한 것입니까? 내가 젊었을 때 이 구절에 있는 유업은 우리가 하늘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축복, 영원에 속한 축복을 가리킨다고 배웠습니다. 나는 또한 이 유업이 우리의 현재 누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 하늘에 있는 저택에 간 후에 장래에 누리기 위한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베드로가 1장 4절에서 물질적인 것의 일시적인 기업에 반대되는 영구적인 기업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이런 종류의 이해는 전적으로 천연적인 것입니다. 그것들은 빛이나 계시가 없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유업이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었다고 말하지만 유업이 장래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구절을 읽을 때 심지어 이 구절이 장래에 관해 아무것도 말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천연적인 생각은 이 구절 안에 장래에 관한 생각을 주입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가끔 우리의 천연적인 생각의 요소를 하나님의 계시 안에 주입합니다. 이것은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는 1장 4절에 있는 유업이 오직 장래만을 위한 것이라고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이 유업은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영원히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날부터 이 유업은 우리의 분깃이 되었습니다. 유업은 합당하고 합법적인 소유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이나 능력이나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그것은 다른 사람에 의해 합법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유업을 얻기 위해 일하지 않지만 그것을 받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날 우리는 유업을 나눠 가질 권리를 받았습니다. 이 유업은 영원한 생명에 관련된 모든 축복을 포함합니다. 첫 번째 출생으로 우리는 유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부모에게서 태어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을 물려받았습니다. 창조물은 출생으로 말미암은 우리의 유업이므로 우리는 공기와 햇빛과 비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식량을 위하여 지불하는 돈은 사실상 노동의 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식량 그 자체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만일 햇빛과 비와 공기가 없다면 누가 식량을 생산할 수 있겠습니까? 식량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첫 번째 출생으로 인해 우리는 땅, 햇빛, 공기, 대기, 비, 그리고 바람을 물려받았습니다. 땅에 속한 유업의 이 모든 면은 우리를 살도록 도와줍니다. 이러한 유업이 없다면 아무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같은 원칙으로 두 번째 출생인 거듭남으로 인해 우리는 새로운 유업 안으로 태어났습니다. 이 유업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간직된 것입니다. 새 유업이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지만 우리는 지금 땅에서 그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기의 사용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전기는 멀리 떨어진 발전소에 저장되어 있지만 우리는 가정에서 매일 그것을 사용하고 누립니다. 전기는 우리의 누림을 위하여 발전소에서 우리 가정 안으로 전달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하늘에 속한 신성한 영적인 유업은 하늘에 간직되어 있지만 우리의 누림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영 안으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신성한 생명의 풍성을 누리지 않습니까? 거듭난 자들인 우리는 신성한 전달을 매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부를 때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이 하늘에 연결되는 느낌을 가질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결코 이런 종류의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이 전달은 우리를 위해 하늘에 간직된 유업의 적용이요, 누림입니다. 전류의 강도는 암페어로 측정됩니다. 암페어가 클수록 전류는 강해질 것입니다. 원칙은 신성한 전달에 대한 우리의 체험에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내가 구원받았을 때 내 안에 전달된 암페어의 양은 매우 적었습니다. 그러나 해가 거듭들수록 이 하늘에 속한 암페어의 양은 증가하여 지금 특히 내가 사역할 때 하늘에 속한 전달의 암페어의 양은 측량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1장 4절에 있는 유업이 오늘날의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에 인상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장래에 누리기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일단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면 그는 땅에 속한 유업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같은 원칙으로 일단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 그분의 영으로 거듭나면 그 사람은 산소망에 이르도록 거듭나는 것이며 이 산소망은 영원한 생명과 관련된 영적이고 하늘에 속한 모든 축복의 유업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이 유업을 소유하고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 유업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그것을 사려고 죽으셨기 때문에 합법적이고 합당하며 정당한 것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보혈로 값을 지불하셨고 우리는 이 피의 뿌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신성한 생명의 풍성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매일 우리는 오늘과 영원토록 우리의 것인 유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4절에서 베드로는 우리의 유업을 묘사하기 위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이라는 세 단어를 사용합니다. 썩지 않고는 본질을 가리키며 파괴될 수 없고 부패되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더럽지 않고는 유업의 순수성과 흠이 없음을 가리키고 쇠하지 않는은 유업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가리키며 유업의 시들지 않음을 가리킵니다. 땅에 속한 어떤 유업과는 반대로 우리의 하늘에 속한 유업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썩지 않습니다. 물질적인 것이나 육체적인 것은 모두 썩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간직된 우리의 유업은 신성하고 영적이며 결코 썩지 않습니다. 나아가서 이 유업은 더럽혀질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그것을 더럽힐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것은 쇠하지 않습니다. 그 아름다움과 영광은 시들 수 없습니다. 이것들이 생명 안에 있는 우리의 영원한 유업의 탁월한 특성들입니다.